교회에 이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만남이 기다려지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감흥도 없이 또 한 주가 지났구나, 일요일이 되었구나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것인가요? 같은 단어이지만 각자의 경험과 마음가짐과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때도 있었지만 사랑침례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속되던 때라 변화를 주고자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침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약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것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의 성도의 자격과 의무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신약교회 성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참된 신약교회의 좋은 성도, 사랑침례교회의 좋은 성도가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형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3명에서 5명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면 꽤 대식구를 이룹니다. 한 분씩 모여서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형이 목사님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버지께서 형에게 기도를 넘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별 거부감 없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랑침례교회를 오게 된 것은 코로나가 한참 시작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점심 식사도 없을 때였고 교제도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딸을 3명이나 데리고 다니다 보니 목사님의 레이더에 걸렸나 봅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이 오시더군요. 그래 목사님실에 갔더니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가정 간단히 인사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오고 목사님과 첫 대면인데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잘 왔다고 축복도 해주셔야 될 텐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를 한 해 만에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제가 기도를 하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후의 교회 생활에서도 목사님의 축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지역교회의 유일한 교회라는 침례, 주의 만찬 모두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형제님들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오기 전에는 부산에서 침례교회만 다녔었는데요. 침례식은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계곡에 가서 침례를 받았었는데요. 전 교회가 버스를 대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를 모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형식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냥 한 성도로서 같은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비우게 되면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정도 규모면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로 목사님 아니면 외부의 담임 목사를 하지 않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선교사님 정도는 되어야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근호 형제님에 이어 오늘은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형제가 왜 설교하러 나왔을까? 탐탁치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사랑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교회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 40여년간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은 다르다, 새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예배 형식, 메시지, 아이들 교육, 미디어 선교, 우리는 이것을 신약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신약교회 성도의 자격과 의무와 특권입니다. 특권이 가장 관심이 가시겠지만 특별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추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약교회 성도의 자격, 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의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이단자, 반역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교회에 그냥 오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올 일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스펙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믿죠?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로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개입하고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의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창조물인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마저도 완전치 않아 계속 반복이 되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속물이 필요한데 창조 세상 온 우주 어디에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셨다는 이 대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약과 구약을 구분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BC, AD가 나뉘는 시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신약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멤버십입니다. 참된 신약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철학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모세 철학과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잘 유지되었던 것처럼 참된 신약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잘 지키고 유지 보수하려는 사람들만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옳은 가치는 희석이 되고 갈등과 분열이 생겨 결국에는 기존의 교회들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놀랐던 점들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러 전국에서 성도님들이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 한편으로는 근처에 예배 드릴 교회가 없어서 멀리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멀리서도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교회에 멤버가 된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갖추어서 멤버가 된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6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두 가지는 빼고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 네 가지를 일반적인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합니다.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랑침례교회의 여러 이유들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출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의무는 아니지만 3대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둘째,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셋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입니다. 저는 이 3대 비전을 가만 보고 있으면 피라미드 형태가 자꾸 연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밑에 있는 진리의 말씀,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든든한 베이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운데 있는 참된 신약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토대 위에 참된 신약교회를 세우고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오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교회라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신약에 시작되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신약인데 왜 굳이 신약교회라는 명칭을 붙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구약의 원리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옳지 않은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함, 관습, 그러므로 생기는 고정관념. 그러나 더 근본 원인은 무지함,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신약성도의 의무 첫 번째는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침례교회 회원이면 필수 설교 40선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제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잘못되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정만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없이 올바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끔은 좀 불합리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2000년간 교회를 만들어 왔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더 올바른 성경이 있었고 더 올바른 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과서, 최고의 참고서가 주어진다고 다들 가고 싶은 대학,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한 달 전쯤 제가 아는 지인의 초대로 집에 가서 저희 가정이 교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내과 전문의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앉으니 제가 보는 맞은편 거실 벽에 책장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장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에 이만한 뚜껑에 책이 한 권 꽂혀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그 책 이름은 칼빈주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많이 가버렸습니다. 자리를 팔려던 차에 계속 눈에 띄던 그 칼빈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칼빈주의가 맞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칼빈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칼빈주의가 거짓인데 그 친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칼빈주의가 맞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칼빈주의가 더 맞더라는 겁니다. 이런 날려던 차에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튤립만 생각이 나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제가 뭐부터 얘기해 줄지를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제 아내가 지혜롭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정동성 목사님의 칼빈주의 설교를 봐라라고 추천해 주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 친구도 안타깝고 기회가 왔을 때 똑바로 얘기를 해주지 못한 저 자신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무리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뒤 대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심히 곤핍한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로 신약 성경까지 완성이 되었고 완전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쇄술, 기술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성경책이 없어도 핸드폰만 열면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성경이 부실, 번역이 부실, 그러다 보니 해석도 부실. 공부하다 보면 한글로 번역된 교과서가 한 번씩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며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괜히 일타 강사가 인기가 있어 학생들이 몰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목사나 교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은 13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올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다니며 고생하게 됩니다. 교리가 확고해야 믿음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지역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경이 있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는 목사님과 교사가 있으면 이제 다 끝난 일일까요? 좋은 교과서가 있고 좋은 1타 강사의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손에 메어두고 이마에 표를 삼고 집의 기둥들, 문들에도 기록해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신학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고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모든 성경에 관한 설교와 강의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니 이때까지 단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쭉 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슬에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녀 탄생, 성육신,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탈을 쓰고 있는 가정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무의 첫 번째는 잘 아는 것입니다. 의무의 두 번째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고상한 것을 추구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어떤 행위도 일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 삶이 변했습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이전과 같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며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습니다. 크고 실한 열매를 맺느냐, 작고 좀 덜한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자기가 아무리 포도나무라고 우겨본들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구원에는 찬흥을 두지 않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 주십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게 되면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큰 상을 받을지 작은 상을 받을지. 그런데 성화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큰 길, 큰 문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좁은 길, 작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의무의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지난주 신약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골격, 장기, 근육 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유기체가 살아있으려면 장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영적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바른 태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다른 영적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예물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공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침례교회 출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시죠? 저도 사랑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답게 많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제 영혼은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힘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지 기쁨에 있어서는 이전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던 사람에서 이제는 많이 바빠졌습니다. 신학원 공부하느라 시험 때는 밤새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체리티 콰이어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도 하러 나와야 되고 제가 전문 설교자가 아닌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이 신약 교회를 이루는 한 성도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자격의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한 번에 끝이 났습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특히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참된 신약교회를 세우고 유지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회와 성경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이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특권이 생깁니다. 신약교회 성도로서의 첫 번째 누릴 특권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한 해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첫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지만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진실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부모의 본성을 공유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합니다. 죄인은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 살아 있습니다. 죄인은 타락한 본성으로 썩어져 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역동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부패의 속박에 있지만 우리는 자유와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아무리 씻겨도 진창에서 뒹굽니다. 양은 푸른 초장을 원하고 독수리는 더 높은 하늘을 날고 큰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칩니다. 본성이 행동과 환경과 관계를 결정합니다. 개, 돼지는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는 진창에서 뒹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은 천국에 도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누려야 합니다. 거룩한 본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버지, 그 중에서도 F가 대문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파더는 구약의 1회, 신약의 272회 나옵니다. 구약에 단 1회 나오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의 대부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 1회 나오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정동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이것도 잘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근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를 가져다가 쓴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은 알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자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분노했었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계시이자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을 아버지로 부른다.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구약 신정 정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면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알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필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 전하다 여호와 이러면은 전부 나가서 목욕하고 들어와야 되면은 좀 곤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득 홍길동이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 제사장만 나갈 수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그냥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희생으로 완전한 신약시대가 열렸으므로 더는 구약시대의 형식과 계급체계들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홍길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자유함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닐 때는 스스로를 평신도라는 한계 안에 가둬 두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모두 같은 성도인데 어릴 때부터 익숙한 계급체계,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평신도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이 좀 계십니다. 작은아버지가 목사님, 큰 외삼촌도 목사님, 형도 목사님. 이 기운이 처가댁으로 흘러가서 처남이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방이 목사님이, 전부 다 사방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욱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한테 그랬죠. 목사님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시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돈도 좀 벌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좀 작은 상급을 받겠다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사랑 침례교회에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한 성도라는 것을. 국내 유명 와이 대학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이 문장은 많은 나라에서 정보학술기관의 표로도 사용되며 특히 대학의 교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긴 하지만 대학의 특성상 이 진리가 학문적 진리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진리는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참된 신약교회 성도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고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어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영성이 뛰어나다는 일명 용하다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제 이마를 빡 치시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방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로 방언을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기도 좀 이상해서 그냥 때려치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제 마음에는 이 방언이 항상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유익이 된다고 배웠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없으며 속 시원히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번에는 제가 제 말을 딱 쳤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나도 모르는 소리만 짓거려서 기도 시간만 느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늘어가겠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새벽까지 선뜻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최근에 올라온 글부터 보는데 그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3년에 목사님께서 올리신 아빠의 생일 선물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교회 일로 너희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어 마음이 좋지 않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의 목사님 가정의 수고로움과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일이셨는데 아빠로서 딸들에게 바라는 소원은 구구절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면서도 자녀들에게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글이 끝나갈 때쯤 성경 번역, 교회 한다고 너희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아빠를 이해해 주기 바라며 대신 너희들이 낳을 아이들은 아빠가 최선을 다해 놀아줄 것을 약속한다. 이 문장을 보면서 아, 목사님 미국 보내드려야겠구나. 설교 준비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구원은 세습이 되지 않잖아요. 좋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들이 100% 본받고 잘 될 것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듯이 이삭에게 야곱이 있지만 에스라는 아들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반역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옳다고만 가르쳐줍니다.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넘쳐나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 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침례교회가 이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신약교회의 좋은 성도들이 되어 참된 신약교회, 아이들에게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